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의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기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1일 송구 영신예배를 들을 때는 이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냥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꼭 오지 않을 것처럼 멀리 느껴지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을 순간 느끼게 되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40대는 40km로 가고 또 50대는 50km로 달려가고 80대는 80km로 달려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마 신속히 이 날이 날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자식이지만은 내어놓고 싶지 않은 그런 성도로 살았는지 거기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막 자랑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자랑과 감격을 가지고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실 때 내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내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이 말 속에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종 욥을 한번 보라고. 그리고 내 종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러죠. 여러분 그 주위에서 보았다 이 말씀은요.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도 들여다보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종 욥은 겉모습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을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다. 속을 보아도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자랑을 할 수 있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자 할 때에 이들을 한번 보라고, 이들만큼은 내가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 사람을 특별히 언급을 하시는데요. 에스겔서 14장 1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하실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도 좀 욕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만 언급을 하시지만은 그 속에 우리도 좀 이름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욕심을 좀 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다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그들의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아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이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러한 생각들이 솟아오르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어제 저한테 어느 집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주 긴 문장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도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갈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고 장기려 박사의 애제자였던 이근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의사인데요. 장기려 박사를 옆에서 늘 모시고 다녔던 분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보면서 이분이 자라났습니다. 배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해주고 또 직원들이 돈 내고 가라고 막아두면 밤에 뒷문을 열어두면서 도망을 가라고 이렇게 하던 분이 아닙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요. 어느 날 그 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진찰을 했습니다. 진찰을 했는데 처방이 뭐냐면은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환자에게 닭 두 마리 값을 주시오. 이것이 그분의 처방이었습니다. 아마 간호사들은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도 이러한 처방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이 딱 보니까 이분은 다른 병이 아닙니다. 못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처방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닭 두 마리 값을 주시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간호사들 참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다 똑같이 장기려 박사님의 신앙과 같은 분들이라면 괜찮았겠지만은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사 밑에서 배웠던 분이 이근호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의사인데요. 이분도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의 그 병원 원장으로 있을 때에 후배 의사가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만 이제 병원을 그만 의사직을 그만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근호 의사는 다른 말씀은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전도 좀 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 좀 했나. 의사만큼 의사라는 이 직책만큼 전도하기 좋은 직장이 어딨나. 그러니까 전도 좀 했나. 전도 좀 하고 그만두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 여기 이야기할 텐데요. 이분은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전도 좀 하고 그만두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처방을 내릴 때에는요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환자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시키고 이 약을 처방하시오 이렇게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는요 그 환자 옆에 서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을 암송하게 합니다. 환자들이 싫어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거 안 하면은 저 이 병원에서 일 못합니다 하면서 환자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암송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약을 처방을 해서 주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이끌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이끌림,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 육신의 이끌림대로 살지 아니하였고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을 제목을 이끌림이라고 해서 책을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나에게도 남은 날은 그리 많지 않기에 하나님을 뵐 날이 머지않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그분께 보고 드릴 수 있을까?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다가 왔노라고, 생명수 대신에 예수님을 늘 목말라 하다가 왔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그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진짜로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칭찬받고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은 나만 사랑하던 아들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온전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이런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요구하셨습니다. 이 온전의 의미는요,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마태복음 5장 43,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춰주시는데 선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비춰주시지만은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사랑 말고 그것을 넘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박해하고 또 속을 쓰라리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고 그를 대신해서 아파해줄 수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척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요 하기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에게 푹 빠져 있어서 주님에게 미쳐 있지 않으면은 푹 빠져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자랑하는 것은 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미쳤다 그러면요, 주님에게 푹 빠졌다 그러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형 직전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어이 끌어냅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양자 삼을 거라고 해도 안 되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렇습니다. 내 두 오빠를 죽인 이 사람을 아들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그 말을 하고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을 보면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강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살려주죠. 지난번 며칠 전에 TV에서 성탄절 저녁에 손양은 목사님에 관한 다큐를 방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목양을 하실 때 일인데요. 사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으면서 저는 비스켓을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비스켓 먹는 것이 안 넘어가고 넘어갔던 것이 다 넘어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 TV에 자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문드러져 있고 이질어져 있고 눈이 한쪽에 녹아내리고 있고 손이 다 녹아가지고 손목이 없습니다. 박수를 치는데 뼛소리만 딱딱딱 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먹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못 먹을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중환자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요.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손양은 목사님은 그런 가운데 살면서 특별히 14호실에 가면요. 그곳은 중환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나병이요 중하게 들어있어서 그 14호실에 들어갈 때는 바닥에다가 신문지를 여러 겹 깔고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정상인이 들어가려면요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맨몸으로 거기를 지집 드나들듯이 그냥 드나들었다고 그럽니다. 바닥에 진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 신문지도 깔지도 아니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붕대를 감아 놓은 것 속에 막 진물이 흘러나오고 핏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이 사람의 침이 환체에 좋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 손양은 목사님은요 그 붕대를 다 떼어내고 그곳에 입을 대어서는 고름을 다 빨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온 몸에 그들로부터 나온 진물이 다 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입치 아니하고 그냥 그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고 나중에는요 이 환자들이 오히려 목사님을 피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옮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었느냐면은 한 간호사가 거기에 들어갈 때 무장을 하고 신문지를 여러 겹을 깔아놓고 들어가다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너희들만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릇을 들고 머리를 쳐서 내려쳤는데 그냥 그만 거기에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그게 그냥 들어가더니 한채 위에 입으로 막 빨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가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요 척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은 목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번에 제가 다시 그 책을 펼쳐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손 목사님도 처음에는 나병 환자들을 목회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들의 이지러진 모습과 그리고 진액이 나면서 냄새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진액에서 나오는 냄새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냄새가 괴로워서 더 이상 냄새가 좀 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나의 환자들만 보면은 안아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 한다고 하더라도 위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셔도 사실 자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와 다니엘, 욥은 이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좀 이와 같이 칭찬들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런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TBS도 방영을 한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과 농장을 경영하는 기무라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있던 집에 대리 사위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농장을 경영을 하는데요, 그 아내는 어릴 때부터 사과를 경영을 했기 때문에 농약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치고 나면은 이 아내가 알아서 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무라 씨가 공부를 합니다. 농약 없이 사과를 지을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농약 없이 사과를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첫 회에 농약을 치지 않았더니요, 벌레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10%밖에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듬해가 되니까요, 사과 나무에 꽃이 하나도 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꾸고 노력을 해도 벌레를 잡아주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싹이 났는데 싹이는 온통 벌레들이, 그래서 그의 장인이요, 오죽했으면 벌레들을 잡아서 내다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사과 농사는요, 대실패가 되었습니다만은 아내가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5년, 6년이 흘러갔지만은 사과 나무에는 꽃이 하나도 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울다가 이 김우라 씨는요, 밤에 혼자 나왔습니다. 밧줄 하나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리고는 이제 자살을 하려고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밧줄을 걸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의 눈앞에 보인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어쩌면은 한 번도 농약을 치지 아니한 산에 있는 나무인데 이렇게까지 싱싱하게 그 잎사귀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나무와 똑같은 해를 받았고 똑같은 공기 속에서 농약을 똑같이 받지 않고 자라났는데 어떻게 이 나무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보니까 풀들이 아주 많이 자라있고 풀 땅을 파보니까 흙이 아주 까맣고 부드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구나, 흙이 문제였구나, 흙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흙을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들어주면 나무가 농약을 치지 않아도,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무라 씨는 농장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풀을 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농장을 가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단 그 농장에다가 흙을 기름지게 해주는 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10년 만에, 무농약 재배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나무에서 7개의 사과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2개의 사과를 맺혔습니다. 그 이듬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온 사과나무에 만발하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꽃이 피었고, 그리고 그 사과는 너무나 맛이 좋아서 한 개에 10만 원 가격을 한다 하더라도 10만 원에 팔려 나가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좋고 귀한 사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데 3분 만에 품절이 되는 사과가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유명 식당에서 이 사과를 재료로 해서 만든 수프를요, 먹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기적의 사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문제는 흙이었죠. 10년을 지나오면서 땅이 자연 상태를 회복을 한 것입니다. 땅이 자연 상태를 회복을 하니까 놀랍게도 나무가 건강해서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잎사귀에 병이 들면요, 나무가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은 스스로 나무 잎사귀에 구멍을 내어서는 떨어뜨려 버립니다. 때로 병이 든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나무가 스스로 잘라냅니다. 이런 신기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김무라 씨의 입에서 나온 말, 마지막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그냥 나무가 다 알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분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무가 알아서 열매를 맺히고 알아서 병치료를 하고 알아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주는 것입니다. 땅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 주었더니요, 나무가 스스로 알아서 다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고 사과나무가 알아서 합니다. 이 심오한 영적인 진리가요, 자연계에도 그대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힘듭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방법이 있죠. 힘들게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헬기를 타고 그 산을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휩싸여서 힘들게 그 바람을 헤쳐나가는, 정말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바람이 불어와도 독수리처럼 날개를 잡혀서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유유하게 더 높은 곳에서 날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축복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은 진짜로 사랑이 되어서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사랑이 되어서 그냥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이 속에서부터 사랑이 그냥 올라와서 바보같이 그냥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했을 때에 사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오늘 이 말씀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가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이 말씀은요, 즉 우리들을 이 사탄이 요리할 때에, 농락할 때에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풍성하게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아마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질병이 걸리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이 신앙은요,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주고 받는 것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다 떠날 겁니다. 한번 쳐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자꾸만 기브앤테이크, 주고 받는 것의 결과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시키려고 사탄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렇다면 그의 재물을 한번 쳐보라고,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사탄에게 그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그의 몸은 손대지 말고 그의 재물 한번 쳐보라고, 내 아들 욥이 과연 나를 욕하고 떠나는지 한번 보자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은 욥을 믿고 있습니다. 욥을 믿고 있는데 왜 욥을 믿고 있냐 하면은 욥과 하나님 사이에는 지금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뢰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욥은 순종하는 이 관계, 이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딱 붙들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결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을 주고 농약을 치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손모는 목사님은 하여금 나병 환자들의 환처를 입으로 그 환처를 빨도록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그 진물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욥으로 하여금 온전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속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욥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탄이 욥을 농락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탄이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욥이 아닙니다. 욥과 하나님은 지금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요, 요즘 새벽에 일어나면 춥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많이 추웠는데요, 여러분 아마 새벽에 새벽 예배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때 일어나실 때 저도 일어나기 싫습니다. 추우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속으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요,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라. 박차고 일어나서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그 말씀을 듣고 누워있다가 제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오면요, 성경 말씀을 제일 먼저 펼치면서 제가 주님께 일부러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10장을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확인을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조그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년도 아니고 7년간 하인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고 월급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봉사를 했습니다.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양떼들을 돌보았고 야곱이 돌보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그 양떼들이 번성했습니다. 7년을 그는 즐겁게 일을 하면서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일을 해주었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라헬을 연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연애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핑계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일하고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를요, 며칠 지나간 것처럼 수일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7년 일하는 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토양이 준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조건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사과밭에 토양을 잘 준비를 해주었더니 잘 자랐죠. 기가 막힌 사과가 나왔습니다. 토양은 기초를 말합니다. 기초만 잘 잡아주면 손대지 않아도 그냥 잘 살아납니다. 병이 들어도 스스로 치유합니다. 일반 사과들은요, 병이 들면 물러서 터져버립니다만 이 사과는 병이 드니까 스스로 치유해 나가면서 원래 빨간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이 들어도 스스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토양만, 이 기초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 기초만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것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스스로 찾아서 일어납니다. 잘못된 길 나가는 것 같지만은 다시금 그 길 돌아옵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의 기초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큰 계명,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바로 이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요, 즐거워서 합니다. 좀 바보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면은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냥 축복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사랑을 능력을 좀 주십시오. 손나간 목사님도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내 속에서부터 이러한 사랑이 올라오고 있는지, 주님께서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특세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셔서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헬기를 타고 산을 넘어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고 사랑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